네, 오늘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13절. 여호수아 6장 12절 13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매 제사장들이 주의 궤를 메니라. 일곱 명의 제사장은 주의 궤 앞에서 순양의 뿔 나팔 일곱 개를 들고 계속해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가며 후위대는 주의 궤 뒤에 가고 제사장들은 가면서 나팔을 불었더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퍼즐 세 번째입니다. 그 장소는 여리고입니다. 지금까지 두 개의 장소를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길갈이었고 두 번째는 베델이었습니다. 길갈은 육신에서 영성으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러한 곳으로서의 길갈을 알아봤고, 그래서 구원의 상징적인 곳. 두 번째는 베델, 구원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통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 소통이 언제든지 방해받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경고의 장소로서의 베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소통의 장소로서의 상징적인 베델을 알아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장소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곳이죠. 민수기 22장서부터 여리고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여리고는 길갈, 처음에 얘기했던 길갈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르단강을 동에서 서로 건너자마자 있는 곳인데, 뭐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요르단강이 있고 여기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동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요르단강을 건너자마자 이 사해 바로 위에 건너자마자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곳을 설명하기 이전에 가나안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가나안은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의 자손들이 퍼져 살았던 곳입니다. 함. 창세기 10장을 보면 함의 자손의 계보가 나옵니다. 6절을 보면 10장에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서 가나안이 함의 자손 중에 한 사람임을 이제 쓰여져 있고요. 19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내가 그랄에 이를 때에 만나는 가자까지며, 그래서 그랄이 저 위에 있고 가자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돈이 위에 있고 그랄이 저 밑에 있어요. 그래갖고 이 전체적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얘기하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가나안 아프리카 북동쪽까지 이 가나안 그 민족들이 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의 수치를 보였던 사람이 세 아들 중에서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죠. 창세기 9장을 제가 잠시 읽으면, 노아가 조금 깁니다만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제가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던 자기의 두 형제에게 고함해 샘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이 어깨에 올려놓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 자기들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었더라. 그들의 얼굴이 뒤를 향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함이죠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고 또 이르되 곧 주 곧 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여기서 동성애의 시작도 보고 또 폐륜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8장을 보면요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전에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곳 즉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또 그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며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지 말라 따라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부터 계속해서 하지 말아야 될 죄들이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열거되어 있는데 가나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죄들을 열거한 것으로 봤을 때 가나안 땅에서 그것이 벌어지고 있었던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주 사악한 범죄들이 특히 성과 관련된 불법들에 대해서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가나안은 매우 성적으로 타락한 장소였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 이후에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을 때 사악함의 시작이 함의 자손과 가나안에서 일어났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 7장을 보면 책대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신명기 7장을 보면 가나안 족속을 가리키며 그들을 치고 진멸하고 어떤 언약도 그들과 맺지 말고 긍휼을 보이지도 말고 결혼하지도 말고 딸을 취하지도 말고 그들의 우상, 작은 숲들, 제단, 형상들을 다 없애고 불태우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매우 강하게 가나안들에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그러한 행위들 그리고 그들이 그 범한 우상 숭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하나님께서는 멸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에는 2절에 그들을 쫓아내고 속히 멸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빨리 속히 그러면서 그들을 멸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5절에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소유하는 것은 내 의나 내 마음의 곧바름 때문이 아니요 오직 이 민족들의 가나안 민족들이죠 민족들이 사악함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기 때문이니 가나안 땅에 거하는 민족들을 멸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걔네들이 진짜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멸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땅을 차지하는 것은 2차적인 것이다. 1차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들이 횡행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고 그것으로부터 분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를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 후에 허락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땅을 소유하기 이전에 악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먼저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나안은 악한 영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악한 영은 사탄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구원받은 사람이 이겨야 하는 대상은 육신이 있고 세상이 있고 또 하나는 가장 강력한 사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임무인 가나안의 정복, 거기서 가나안의 정복의 첫 번째 장소로 바로 여리고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가나안의 정복의 첫 번째 장소. 그래서 저는 여리고를 사탄에 대항하는 것에 대한 초점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나안 정복의 첫 장소인 여리고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독특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일곱 명의 제사장이 순양의 뿔, 나팔 일곱 개를 들고 주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붑니다. 주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릅니다. 무장한 사람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 가며 또 후위되는 궤 언약궤 뒤에 가고 제사장들은 가면서 나팔을 붑니다. 이와 같이 주의 궤가 그 도시를 한 번 돌고 에워싼 뒤에 다시 진영으로 돌아와 그 진영에 머뭅니다. 하루 그렇게 하고 이틀 그렇게 하고 엿새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에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하니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자 여리고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 그 도시를 정복합니다. 정말 희한한 방법이죠. 그렇죠? 이건 상징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그 행렬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죠. 뭐 왜 앞에 누가 섰고 왜 일곱이고 뭐 나팔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고. 근데 그거보다도 사실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의 성벽을 이렇게 무너뜨리십니다. 길가를 통해 육신으로부터 베드로를 통해 세상으로부터 이기는 삶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또한 주님과의 소통을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이전 두 개의 설교를 통해서요. 그런데 사탄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합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의 결심으로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 사탄은 주님과의 소통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올바른 성장을 최대한으로 방해합니다. 물론 영적인 뒷걸음질 심지어는 영적인 타락을 육신적인 타락을 종용하기도 합니다. 마치 베델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웠던 그 베델에 나중에 금송아지를 세웠던 것처럼 말이죠. 사탄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방하는 최대의 적이자 최일선에 있는 대적, 가장 큰 적입니다.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장면에서 사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사건을 통해 구원받은 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탄을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가를 또한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대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첫 단추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앞으로 계속되는 가나안의 정복의 좋은 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는 것을 여리고의 그 기적을 통하여 몸소 체험했었던 것이죠. 정벌의 대상이고 완전히 진멸해야만 하는 가나안의 거주민들, 그들과 섞여서도 안 되고 구별되어야만 하는 대상인 가나안 거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미리 여리고를 통해서 여리고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거주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매우 강하게 역시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잡초를 뽑을 때 겉에만 뽑으면 안 되고 뿌리까지 뽑아야 되듯이 완전히 강하게 즉각적으로 빨리 뽑아내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6장 여호수아 도시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과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진멸하니라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모두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즉각적이고 철저한 진멸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이들까지 잃으면 될까 한데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는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빨리 가는 것이 아이들 구원받기 이제 구원 죄에 대해서 알기 전에 있었던 그 어린 아이들은 도리어 죽었을 때 하늘에 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계속 자라게 되면 가나안의 그 죄에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이죠. 아기들이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것은 어느 정도만 대충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탄은 언제나 틈새를 노리고 나의 약한 부분을 교묘하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무엇이 가장 약한 것 같습니까? 스스로에게는 사람마다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어떤 것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런 것에 넘어갈까? 저 형제, 저 자매는 뭐가 참 약한 것 같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 혹은 그 자매가 약한 부분에서 나는 강할 수 있으나 그 분이 강한 데서 내가 약할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공격하는지 여덟 가지를 이렇게 나누면서 쭉 글을 썼는데 제목만 보면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들기 위해 사탄은 우리를 매우 잘 속인다. 두 번째로 사탄은 자기의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줌으로써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속인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인다. 세 번째로 사탄은 죄가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포장을 잘한다. 사탄은 말씀의 씨앗을 낚아채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다섯 번째로 사탄은 다른 복음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진정한 복음을 가린다. 여섯 번째로 사탄은 수많은 변명거리를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특별히 시간이 우리에게 아직 많다라고 느끼게 한다. 일곱 번째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 여덟 번째로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 한다. 끔찍하죠. 듣기만 해도. 제목만 들어도 끔찍한 열거사항들입니다. 우리가 약한 틈을 파고들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최선을 다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악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즉각적이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게으르게 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종용합니다. 잘 아시는 C.S. 루이스라는 소설가가 있죠. 그의 한 소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의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데 하루는 그가 종교서적이 눈에 들어오게 돼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군가? 내 인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와의 관계는 무엇이지? 이런 생각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마치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인 것처럼 속삭입니다. 아휴, 뭐 그런데 이 골치 아픈 생각은 또 지금 뭐하러 해? 이제 밥 먹을 시간이니 밥이나 먼저 먹자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는 식당으로 갑니다. 밥을 먹다 또 하나님의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을 해보려고 할 때 내면의 목소리처럼 사탄이 또한 속삭입니다. 그러한 한가한 생각을 지금 뭐하러 하고 있냐? 할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다른 날 지금 바쁜 일이 좀 잠잠해지면 그때 하자 하고 또 마음속에 생각을 넣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탄은 그의 뒷모습에 흡족한 미소를 보냅니다. 핑계와 변명을 통해 내 인생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이라는 것을 못 받게 하며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고찰과 소통을 못하게 하고 교제를 미루게 하는 사탄은 그렇게 사람들을 종용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으면 즉시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 즉시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강조하는 분리라는 개념이 너무도 중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뱀의 독은 4피트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은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누가 4피트 1인치에 떨어져서 뱀을 놀리겠습니까? 그 누가 4피트 1인치에 떨어져서 나는 안전해 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누구도 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유혹에 이길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침례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은 리버럴 쪽에 있으면 최대한으로 더 떨어져서 보수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리버럴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그것이 나를 좀먹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가장 약하고 넘어가기 쉬운 곳들을 그렇게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을 대적해서 이기는 것, 그것에 앞서 오늘 말씀은 순종이 먼저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여리고 성벽을 실제로 무너뜨리는 것과는 이들이 한 행동이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행렬과 나팔과 제사장의 행렬 그리고 언약궤 등을 지고 도는 이것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이 행위가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여리고 성벽을 없애고 도시를 그냥 너에게 넘겨줄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행렬을 지어서 나팔을 불고 성벽을 돌고 나중에는 소리도 지르고 이런 일들을 시켰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그 이상하고 특별한 행위가 성벽을 무너뜨리는 데 도움을 주었을까요? 저는 솔직히 거의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성벽을 둘러싸서 모든 사람들이 성벽을 향해서 윙크를 계속해라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벽을 무너뜨리셨을 것입니다. 저는 찬영이가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 제가 집안 일을 하면 저를 돕겠다고 굉장히 잘 그럽니다. 제가 뭘 고치고 치우고 이럴 때 뭘 도와줘야 되는지 물어봅니다. 그럼 뭘 좀 시킵니다. 그때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그 찬영이가 그럼 시킨 일을 합니다. 그때 제가 정말로 하는 일과 찬영이가 하는 일은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저기서 빗자루 좀 들고 쓸어 라고 하면 시킨 일을 합니다. 반은 치우고 반은 어지러뜨리면서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꼭 이야기합니다. 아빠, 제가 도와드리니까 훨씬 금방 끝나고 훨씬 쉬웠지요? 하고 말이죠. 지금은 도움이 되는데 그때 일을 더 어지럽히면 어지럽혔지 아주 많은 도움이 되진 않죠. 그러나 저는 이야기합니다. 찬영이가 도와주니 아빠가 금방 끝났네. 찬영이가 많이 컸네. 도움이 많이 되네. 하고 말이죠. 그때 그 아기 때의 찬영이의 도움은 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빠를 도우려는 마음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일의 성취에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제 아들이 아빠를 정말 돕고 또한 그 일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또 순종을 배우고 이런 것은 나중에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에 대해서 순종을 배우고 본인의 의무를 배우는 것이죠. 그 행위 자체를 통해서 순종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순종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은요, 해본 사람이 겁 없이 잘합니다. 순종은요, 순종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적을 무너뜨리는데 앞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이 먼저임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전에 자신의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면 해야 되는 순종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벽을 궁극적으로 무너뜨리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도록 가능케 한 것은 그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몫입니다. 사탄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이 순종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큰 무기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아멘. 마귀가 우리에게서 도망하게 하는 가장 큰 수단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임을, 순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리고를 통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탄을 이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며 아무도 들어오지 아니하더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나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도시를 에워싸고 도시 주위를 한 번씩 돌되 너는 엿새 동안을 그리할지니라. 주목해야 될 것은 2절입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나니 라고 이야기하며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정확히는 현재완료형입니다. 현재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리고 성벽을 돌기 시작한 후입니까? 전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전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넘겨주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말씀이 사탄을 이겼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위치와 사탄의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위치는 하늘의 위치이고 사탄은 우리보다 낮은 위치의 존재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는 것이 주님 말씀의 권능을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는 대적할 방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워치만니는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리고 사람이 우리에게 성이 있다 라고 성벽이 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라고 말하라. 여리고 사람들이 그들의 성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라. 여리고 사람이 모든 성 주변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은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미 이긴 싸움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개념이 아닌 진정한 존재입니다. 사탄과 마귀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진정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 돌아다니고 우리의 약한 곳을 뭅니다. 포효를 통해 우리를 공포에 넣습니다. 아십니까? 호랑이와 사자는 으르렁거리는 그 포효가 다른 동물이 갖고 있지 않은 주파수를 뭐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그냥 이렇게 언대요. 꼼짝도 못하고 발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사탄도 포효합니다. 그럼 우리는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얼어버리고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급소를 물게 되죠. 우리의 인생에서 사탄을 대표하는 장소 여리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악에서 나를 즉각적으로 분리해야 됩니다. 둘째, 대적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먼저 복종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말씀의 능력을 입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사탄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